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811쪽인데 900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유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번도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각성되어지고 또한 희미했던 내용들이 분명해지고 또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자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겠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로 나눌 수도 있겠고 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온 인류를 구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그 다음에 시가서와 같은 이런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혜서인 잠언과 전도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사람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든지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에 속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사리를 잘 분별하고 상황과 형편에 맞게 행동하고 그리고 난제를 잘 풀어가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도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리를 판단하는 능력도 없고 지각도 없어서 앞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로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비롯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개는 배웠다는 사람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물질로부터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진화되어져 왔다라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창조론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원물질로부터 이 세상이 이처럼 점점 진화되어져서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은 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진화론은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종교란에 뭐 관공서나 하기면 어디에 이력서를 쓸 때 종교란이 있죠? 무슨 종교를 믿느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를 쓰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가 없을 때는 뭐라고 씁니까? X를 하든지 뭐 무종교, 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무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우주 세계를 다 사차치 살펴보고 탐색한 결과 아 신은 존재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작업의 과정을 거쳐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없이 나는 그냥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사람은 모종의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한다는 말은 모종의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모종의 자기 종교적 신념이 작동했기 때문에 아 그거는 참 종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제 없이 어떤 내용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시리라 믿는데 여러분과 저는 다 이런 어떤 전제, 모종의 지식을 토대와 근간으로 삼아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화론주의자들은 원물질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그리고 이처럼 복잡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루 셀 수 없는 뭐 새 종류만 해도 8천 종이 된다 그러는데 뭐 식물을 비롯해서 온갖 종류의 생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화에서 다 그렇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진화로에 의해서 그렇게 생물들이 다 만들어졌다면 적어도 유전자가 97% 똑같다라고 하는 이 침팬지와 인간의 삶에 한 3% 정도의 차이만 나야 될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한 3%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형이상학을 논하고 예술을 말하고 문화를 말하고 철학을 말합니다. 왜 그 중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의자나 마이크나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전등이 우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다 지어졌다. 오늘 돌아보니 이렇게 되었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기획하고 고안해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위치 또한 인간이 의도해서 다 갖다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당장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냐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작은 증거를 가지고 진실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맞다, 틀렸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였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를 위해서 애를 써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믿지 못할 내용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나는 없다고 믿는다라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사였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신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작업 없이 그냥 직관을 가지고 그냥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일반적으로 작품은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보여주지요.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야, 이 작가의 그 세계가, 그 정신세계가 참 깊구나. 참 이분은 색감을 보니까 따뜻한 분이구나. 아, 이분의 음악은 뭔가 좀 예리한 구석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성향, 그 다음에 기질, 그 다음에 솜씨와 능력까지 가늠해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상하게도 이 온 우주 만물은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워왔던 익숙한 생각을 따라서 그냥 어쩌다가 어떻게 되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알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지 치지 못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쳐야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습니까? 특별히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물질적으로 그분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증가하고 있어서 나중에 가서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차는 말이죠.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전 실력이 좋아도 기름을 넣지 않고 차를 가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전능한 존재가 아닌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한 달 동안 기름을 넣지 않고 수천 킬을 뛰었다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우주가 계속 뺑뺑이를 돌고 달과 해가 계속 뺑뺑이를 도는데 언제 한번 우리가 주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에너지를 공급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창초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이 온 우주 만물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오류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만든 기계나 시스템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나중에는 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잘 관리해도 때로는 오작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컨베이어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이 서기도 멈추기도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업데이트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이 세상이 멈춰선 적이 있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갑자기 뒤바뀐 적이 있으며 해가 돌다가 그냥 멈춘 적이 있으며 지구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떠오르는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일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침에서 보내면 아 엄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엄마가 아파 누워보세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를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대개 무시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종교적 신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의 회의를 품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귀의하든지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작동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보편적인 현대인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찬탈하고 난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존재는 무시되어 버렸고 이 세상이라는 자연 현상도 그저 물질과 물질 간의 뭐 물리 법칙이나 화학 법칙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 존재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게 되었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죠. 이제는 화폭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초월 세계가 화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적 존재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신의 존재 안으로 인간 세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신은 화폭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 사상의 변천사죠. 미술 작품만 봐도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생각과 시대 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신뢰하는 과학도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와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과학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는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과학이 없는데 지구과학이 가능합니까? 지구과학 분야가 있잖아요. 지구가 없는데 어떻게 지구과학이 가능해요? 인간의 높아진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인문과학이 가능합니까? 아니 생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물학이 가능해요? 이 세상이 없는데 어떻게 지리학이 가능합니까? 땅속에 마그마가 없는데 어떻게 지질학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어떤 학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에 기초하지 아니한 학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학문을 정말로 제대로 하면 그 학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져요. 대개 외국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 지도 교수에 대한 인품에 대해서 탄복하는 분들을 만나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치고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겸손해요. 왜 그렇죠? 진리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크고 광활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은 때로는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밤중에 그 광활한 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지구에 정말 조그만 점도 되지 않는 이 우주로 말하면 먼지도 하나 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학문을 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 학문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께서 작동하도록 하신 원리 위에 기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냥 많은 다양한 행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행성 중에 이런 행성, 이 지구는 매우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 화성에 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물이 있었는지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만 있으면 사나요? 그런데 이 땅을 보세요. 땅에 식물을 심으면 먹을 것이 나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낚여서 올라옵니다. 얼마나 신비한 세상입니까? 이런 지구는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여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죄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간음, 살인, 시기,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죠. 또 조금 더 깊게 설명한다면 이기주의적인 성향도 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죄죠. 그러나 그것은 죄의 하나의 증상에 불과할 뿐 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삶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곧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부모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모를 때리는 죄를 가리켜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지요? 반천륜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죄를 심각히 여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인간들의 자질구레한 죄들은 근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했다는 이 말은 입술로는 혹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상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아시죠? 그 사람은 이실론자인데 이 세상은 기계적으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작동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조론이라는 책을 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도 정치를 말할 때 무신론을 말하면서 정치를 말했습니다.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을 이성에 투시된 것으로, 투사로, 투영된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아시죠? 이 사람은 신을 인간 속에 있는 초자아가 투시된 형태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종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실상 신의 존재를 믿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은 물실론자, 즉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좀 어려운 말로 관념론적인 유실론자 혹은 실천적 무실론자라 그래요. 관념적 유실론자라는 말은 생각만으로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 말이죠. 실천적 무실론자도 마찬가지죠. 신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일에 관한 한 자기가 언제나 주인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거나 하나님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절대로 머리가 나쁘거나 IQ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하냐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는 실제로 무지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니다 라는 대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바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도 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내 백성은 신자를 가리켜요. 내 백성을 마치 떡 먹듯이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성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야 되지요. 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 중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의범절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IQ 지수의 높고 낮음이나 예의범절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작품이 작가의 솜씨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으셨죠? 로마서 1장 21절을 이제 보세요.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하나님을 알만한 가능성과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시대의 아이돌을 섬기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세. 이 시대의 신은 뭘까요? 이 시대의 신은 건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이에요. 웰빙이 이 시대의 신이죠. 먹거리도 웰빙. 그 다음에 모든 제품도 웰빙 제품이 아니면 사람들이 잘 사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안타까워도 여러분과 저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분들이 몇 분들 이렇게 와 계신데요. 아래에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쭉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통치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신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부지런히 지금까지 쫓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서로 두 다른 대상의 격차를, 큰 격차를 설명할 때 하늘과 땅 차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는 어떤 정도의 차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늘과 땅은 피조 세계 안에서 있는 구분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정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개미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41편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내 야고바라고 말하는데 버러지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버러지와 인간으로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 버러지나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창조자는 인과 피조물의 구별보다 더 절대적 구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상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자기 먹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인류가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죠. 근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수입이 많아지고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하면 내가 쓰레기를 다른 데 버리고 안 가지고 오는 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쓰레기로 인한 잔해로 인한 피해를 받느냐 마느냐 그것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그렇게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본래부터 망가진 지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절을 보시면 그 현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의 삶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인간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가질 수 있는데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신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 채 타락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 자기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한 미혼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와 합의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면을 바꾸고 주소지도 바꿔버리고 직장도 옮겨버리고 해서 찾지 못하는 그 미혼모를 좀 도와달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원칙을 따라 결혼한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더라면 그런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이런 면에서 인간이 행하는 무수한 잘못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법도 혐오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질서는 좋은 것이다. 법은 지키면 남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맞지요? 그죠? 근데 오늘날 한번 되어지는 현상을 보세요. 지난주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일날 우리 여성도인들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낙태죄 폐지에 대한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지난주에 신문 보셨죠? 여성가족부에서 여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명목으로 무슨 의견을 내었습니까?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을 냈어요. 헌재에서 그것은 낙태죄는 폐지하라고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상대주의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재미는 보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뭐. 사실 그거 아닙니까? 낙태죄를 폐지하자는 말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법이 마련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해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이 짓는 죄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욕망과 감정을 주관했던 인간이 이제는 욕망과 감정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이 생기면, 마음의 탐심이 생기면, 마음의 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도 그냥 때려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이 짓는 죄들의 현상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해지는지는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크 패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깊고 보편적인 부패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모든 부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래쪽을 내려다보기 위해서 굽어 살필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 흔히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서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허리가 있어서 굽어 살펴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는 인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들에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뭐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 야 한번 꼭 가보자 라고 해서 혹시 억지로 와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3절이 증가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찾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었다는 것입니까?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잘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서 여러분들 읽었던 로마서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쓴 책 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10절 이하에서 3장 10절에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난 다음에 23절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찾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놓고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이나 또 인간이 자연적인 능력이나 또 어떤 도덕적인 약간의 선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면 시편 14편 4절에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5절에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했죠.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6절에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통상적으로 다 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의인이다, 가난한 자다 이런 표현들은 다 신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자신을 찾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시편 기자는 의인, 즉 신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편 14편의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서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유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열 드라크마 중에 동전이에요. 동전. 오늘날 합 동전.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상속받고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으면 우리 편의 삶을 찾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전을 잃어버리는데 동전이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야 우리 편의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범신론 종교를 가리켜 흔히 불교라고 말해요. 불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지난 주간에 4월 초파일이었죠. 불자들이 뭐라고 인사하지요? 합장을 하고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룰 성자, 그 다음에 부처 부자, 불자. 당신이 부처가 되라 그 말이에요. 따로 신이 없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이신론 종교인데 신은 있으나 문제만은 세상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신론 종교와 범신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것은 뭐죠? 수도, 고행, 금욕입니다. 성지 순례하고요. 며칠 금식하고요. 옷 하나 가지고 몇 년씩 입고요.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구책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높이 뛰기를 열심히 평생 연습한다고 한들 10m를 뜰 수 있겠습니까? 10m는 그냥 3m도 못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날인데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을 보여주는가 하면 신이 인간 세상 안으로 찾아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하지요. 마약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담배를 피워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섹스를 해보기도 하고 여행을 해보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결론은 항상 뭐지요? 허무라고 하는 정서죠. 허무라고 하는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제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저희 아버님의 걸음걸이를 바라보면서 제 설교를 그렇게 자주 들으시고 성경도 세 번까지 쓰셨던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인 줄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정말 비참하다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지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종국을 맡게 되는 거예요. 지금 피부가 탄력이 있고 지금 이성이 발달해서 여러분들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문제일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좀 떵떵거리고 사느냐,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좀 하고 사느냐, 아니면 좀 위축되어서 사느냐, 좀 체면이 있느냐 없느냐, 위상을 좀 떨치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차이일 뿐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기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까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아무도 찾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사야 6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사야 41장을 아까 교독했죠. 이사야 6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고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자신을 노출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이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찾을 의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었는지 모든 피조물들은 왜 존재하는지 인간의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말 아시고 기독교를 여러분들의 종교로 찾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죠.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어느 날 어떤 친구가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혜로운 자요 의인으로 불림을 받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해요. 여기 보니까 부패하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호모섹스가 있었던 성이었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 욕구를 느껴서 방금 들어간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했던 성읍,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인데 그 성읍을 묘사할 때 부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지는 신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저보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너무나 피곤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저희 청년들도 만나고 저희 성도님들도 만나서 보면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뭘 따내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법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시려면 돈이 있으셔야 돼요. 부장판사를 지낸 사람 중에 변호사를 개업한 사람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재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패하고 가정한 행위를 행하니까 그래 다 그렇게 행하니까 다수가 행하면 안정감을 갖잖아요. 혼자 고립되면 되게 불안해야지요. 다수 세상이 다 그렇게 행하니까 다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 자녀들도 훈련시킬 때 그런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자녀 교육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할 때 우리도 그래 그렇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로 피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는 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예요. 우리가 그런 자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2장 시편 2편 12절에 이런 인생들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구제책이 뭐냐면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기 우리말로 여호와께라고 되는데 본래는 그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그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보내신 아들을 믿는 방법이에요. 그게 여호와께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하여 들어간 줄 아세요? 누가 피하여 들어갈까요? 누가 피하여 들어가느냐 하면 6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는 누구죠?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없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자, 그가 바로 가난한 자고 이런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오신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에게 피하는데 온 인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영혼이 기쁠 것이라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누가 기뻐한다고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돌이키실 때라고 말해서 이 성경은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름에서 볼 때 꼭 뭐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어진 그런 시라기보다 보편적으로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는 전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거의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드렸습니다. 한 시간이 거의 지나갔네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고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정말 이 한 시간에 성경 전체를 다 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편 14편 한 편만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부패하여 가증한 삶을 사는 것,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삶처럼 어리석은 삶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 모시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따라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정력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계도 나와 내가 나를 아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만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게 지혜로운 삶이요. 이런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다 그런 존재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들에게 원하셨던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높아진 이성과 생각을 잣대로 여러분들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모종의 믿음을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신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신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인생 자신 안에서 결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고 인생들을 만드신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왜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이처럼 인간만 탁월한 존재로 지으시는지에 대한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남은 여생의 삶을 살아가서 어리석은 자로 판명나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고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